여러분은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이미지, 그림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함부로 만들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그림들이 있잖아요. 동일하시다. 그 자리에 서서 항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등대처럼 항상 그 자리에 서 계시며 암초를 조심할 수 있도록 길을 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리, 사운드, 안개가 짙을 때는 소리를 내주시는 뭐 그러한 이미지가 있죠. 또 예수님을 또 그렇게 비유할 수 없지만 제가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큰 바위 얼굴인가 하는 그 내용이 소설에 대한 짧은 에세이 비슷한 것인데 생각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아마 미국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은 뒷산에 있는 큰 바위 얼굴을 보고 자라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바위 얼굴을 닮아간다. 뭐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세대,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그러한 이미지, 변치 않는 항상 진리로 우리에게 기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로 말씀을 묵상할 때에 결승점을 향해서 어떤 목적, 목표, 분명한 비전, 꿈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것, 그러한 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미지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오늘은 어떠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멀리 어떤 비전, 꿈, 목적, 하나님의 나라, 그 결승점을 통과하는 것, 그런 것에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저에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 한번 고민나게 했고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 세대에 저의 과거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 미래까지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400년 이상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하던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데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보다 앞서간다 라는 그러한 구체적인 그 증거로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이 떠오르면 떠나가고 구름이 성막 위에, 회막 위에 머물면은 하루든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곳에 멈추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증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경에 보면 구름기둥, 불기둥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언제 사라졌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들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의 앞에 가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앞에 갑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궤예요. 여호수아 3장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주셨는데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뚜껑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의 날개 사이 시온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그들 앞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고 요단강 가운데 딱 언약궤를 메고 섰을 때에 홍해를 건넌 것 같은 그 1세대 다 죽은 그 1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2세대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이제 정착했어요. 어디를 가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먼저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정말 알기를 원하는 것 때로는 잘못된 것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분명하게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엄청난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또 위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시편 119편 8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어서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은 요한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멀리에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와, 이렇게 통과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절대적인 기준으로 우리를 돌아보아야만 해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이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돌아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막연해요.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복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증인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삶을 공부하고 그들의 삶을 본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오늘 말씀 바로 앞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를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라. 누굴까요? 여러분 먼저 저를 생각하세요. 목사 잘 살고 있나? 잘 가르친 대로 살고 있나? 제 삶의 마지막, 제가 먼저 갈지 여러분이 갈지 먼저 갈지 우리 알 수 없지만 내 삶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살아간 사람들의 그 인생의 결말을 보는 거예요. 목사만 보면 안 되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가대원들, 성도들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이미 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미 한번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예요? 그들의 삶의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어요. 이 아벨의 예배가 뭘까? 항상 궁금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겠죠. 노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그 믿음에 대해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의 결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의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간증의 사람들 있잖아요. 성령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들 있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 진짜야? 에이. 그런데 그분들은 너무나 진실하게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증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 산 사람들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롯의 아내, 너무나 유명한 소금 기둥이 되었죠. 돌아보지 말라고 했어요. 에이, 돌아보는 거 가지고, 뭐 그런 정도 가지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출애굽 1세대,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말씀을 공부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누어졌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의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에, 선택해야만 할 때에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야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바르게 선택한다는 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래요. 다른 교훈이 뭘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교훈은 해석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뒤에 보면 당시 성도들 사이에 고기 있잖아요. 그 당시 유대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로마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고기는 곧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우상 예배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을 예배하는데 그 드려진 그 우상들에게 드려졌던 그 제물들이 고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자유함을 이야기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함에 대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절제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절대적인 기준이 없게 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 말씀에 보면 우상에게 드려진 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원래 율법적으로 따진다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 자유함과 그 다음에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먹으면 안 돼 이러한 것들이 싸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분쟁이 된 거예요. 정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갈라놓는 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거짓된 가르침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인 것 같아요. 마음은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은혜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은. 이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병자가, 앉은뱅이가, 소경이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냥 말로 눈을 뜨게 해주면 좋은데 진흙을 이어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앉은뱅이를, 일어나지 못한 자를, 중풍병자를 그냥 고쳐주시면 좋은데 일어나라고 하면서 내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웠던 거를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을 누워있던, 또 손이 움직이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안식일에 진흙을 이겨, 어떻게 안식일에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할 수 있어, 그러한 것들이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은 시대마다 변합니다. 죄의 기준이 바뀌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은혜를 잃어버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렵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 말을 하냐도 중요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당신의 삶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 그래서 이게 또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그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뒤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래요. 찬송의 제사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매일 그냥 노래하고 사는 거예요? 한국 분들처럼 가라오케를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요. 아마 집 있는 분들 집 장만하신 다음에 요즘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지만 집 장만하신 다음에 지하실에다가 방 하나에다가 가라오케 안 해놓으신 분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전사 때 보면 딱 집 산 어떠한 그러한 첫 번째 좀 사치 아닌 사치가 바로 가라오케 기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노래하고 노래들도 다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한국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도 노래 하나 마이크 주면 기가 막히게 노래를 부릅니다. 한국 분들처럼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없어요.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그냥 막 그러면서 이제는 가요 안 부르고 트로트 안 부르고 그냥 찬송가만 부르고 사는 것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까? 뭐예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열매로 그러한 증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찬송만 부르고 노래만 부르고 살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돈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시간을 나누어 주고 어떤 관심을 나누어 주는 것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에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내가 한번 들어봐야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어? 그 사람이 얘기했어? 아이, 그럼 괜찮아. 그는 좀 약간 고민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이제 56주년이 되는 것 같아요. 56주년, 69년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우리 보통 한국 나이로 하면 57살이 되는 거지만 그냥 9년 하면 56주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카고 한인연합장로교회가 오늘 이곳에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 입술의 어떠한 증언들, 고백들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고백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증인들의 삶을 기억하고 본을 받기를 원하고 또 동시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지금 다양한 얼마나 다양한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우리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지만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카고 하인연합장로교회 예배 가운데 좀 일부 예배도 그렇지만 찬송이 좀 많죠? 감사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우리가 먼저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함께 따라 부르는 함께 정말 찬송가 부르면서 같이 그 길을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 한번 나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정말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 세상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 체면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를 붙잡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며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